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이런 퀴즈 한번 해볼게요.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누가복음이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 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본인 스스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고로 누가복음 바깥에 있어요. 누가복음 바깥이면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 어디쯤에 있을까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딱 요약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앞에서 먼저 쓴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떠나실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책. 이거는 이제 누가가 자기가 쓴 글을 자기 스스로 그 요약해 놓은 표현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권을 쓰면서 이런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건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죠. 복음서가 왜 네 권이냐 말이죠. 앞에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요한복음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복음서가 네 권인데 왜 네 권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그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다 보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령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뭐 왕의 이야기 그러면 잘 안 들어요. 왕은 자기들이 왕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종의 이야기. 로마 사람들은 뭐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의 이야기를 마가가 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종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종은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로마 백부장이 그 종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참 종으로 오셨죠. 그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둔 그들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 생겨난 신인류, 신종인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준 책이 요한복음이죠. 한 인류가 더 있어요.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얕보지 않았던 아주 지성적인 인물들. 이게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셈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그 이상이에요. 예수를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술이나 철학에 도통한 사람,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 뭐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그리스 사람들이 조각도요, 무슨 다비드 상하고 이런 조각 많이 남긴 게 완전한 그 육체적인 의미로도 완전함을 추구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누가는 예수가 진짜 완전한 인간이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누가복음을 쓴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예수는 인자,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굳이 그렇게 다르게 다 해야 되냐, 아마 한 곳만 써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히 중요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 생각을 해보면, 그 어른들은 대화를 할 때 우리하고 대화법이 조금 달랐어요. 나름대로 그 은유를 띄우고 시를 읊어야 그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대화가 하나 있죠. 그 이방원이 한수 읊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쭉 한수 읊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줘. 이 시 한수 읊고 시로 답하는 게 이게 그 대화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맞춰서 시를 못 읊으면요, 저건 내하고 상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글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글 한자 쓸줄 알면요, 다 대우를 받아버리고요. 시 읊을 수 있는 곳에서 운을 띄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를 못 읊으면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습에 맞추어서 글을 쓰고 소개하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헬라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나 예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성탄절 되면 그 성탄절 무슨 행사 하잖아, 그죠?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걔네들이 부른 찬송이나 연극이나 이 내용이요,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누가가 그런 내용들을 그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탄절이 풍성해요. 시나 예술의 이쪽 방면에 그 누가가 기록을 안 해줬으면 성탄절에 우리는 할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에 성탄절 그 무대에 올라가 불렀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사가 전부 누가복음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시도 많고 찬송도 많고 얘기도 풍부해요. 그 다음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 특징만 먼저 얘기하고 또 넘어갑시다. 그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글을 그 읽어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데오빌로죠. 누가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어요. 데오란 말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데오스 가는 것,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 가는 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레오란 말 있죠. 필레오, 그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필.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필라델피아 이러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데오빌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각하라고 부른 걸 봐서 상당히 높은 분, 또 어떤 분들은 그 재판관들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고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흘러가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는 겁니다.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시려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코람데오 기자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거 만든 기자들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원고 받는 거죠.
예. 원고 받는데 그 원고 진짜 안 내놔요. 편집장이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는데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 원고는 한자도 손대지 마라, 이러고 주는 사람요. 근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한자도 손대지 말라고 주는 원고는 그러면 고칠 것이 전혀 없도록 해주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더 고칠 게 많대요. 아, 미치겠다 그래요.
근데 그걸 고치게 되는 건 있잖아요. 네. 내가 쓴 의도하고는 다른, 네, 자기네 의도가 되기 때문에, 네, 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같으면 쓰는 사람이 그만큼 완벽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안 보인다 그러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도 내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내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있는 사람도 관점에서 읽어줬으면 하는 뜻으로.
관점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고치진 않아요, 절대로. 기자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관점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소한데 문제가 있는 거는 고쳐야 돼요. 그래, 기자들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그, 우리 코람데오 기자들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원고 잘 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너무너무 바쁜데, 원고 하길래, 1차 원고는 이번 주까지네. 2차 마감 언젠데? 하니까, 2차 마감 없어요. 2차 마감 없는데, 목사님은 일주일 더 드릴게요. 왜? 교정 안 하고 바로 넘겨도 되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더 시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 원고는 기자들이 교정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잘 안 틀려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자들이요. 원고 모집하는 게. 왜 그게 힘드냐? 글 쓰는 사람들이 글쓰가 넘겨주는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뭐 한권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야 몇 페이지 쓰잖아, 그죠? 그것도 그리 어렵나요?
어렵죠. 안 쓰는
어렵죠. 근데 누가 가보세요. 가르쳐야 될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다 쓰고 사도행전을 다 썼어요. 아니, 그게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를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새 써지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는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분 아니에요. 아닌 그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나중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저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마지막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면서, 아, 이걸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쓸 때 가장 기본, 자료 수집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자료 수집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기록된 책 다 조사해야 돼요. 아마 추측컨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을 들인 글이겠느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얼마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들여가며 정성들여가면서 가르치고 설득해야 될 한 사람이 내게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데오빌로를 섬기기, 자기의 데오빌로를 정하고 자기 데오빌로를 섬기기, 아, 이거 참 괜찮겠다 싶어요. 여러분, 누가에게는 데오빌로가 있었다, 그 점을 잊지 마셔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만 알아는 두셔요. 누가나 사도행전을 쭉 살펴본 후에 이 이야기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되는데 사도행전은 급하게 끝이 나요. 그거 뒤에 가보면. 근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안 하고 급하게 했을까? 어떤 학자들의 추측은 이 사도행전은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재판 그 재판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요즘 말로 하면 변호인을 위한 글, 변호인을 위한 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재판 기일에 맞춰서 빨리 매듭을 짓느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데오빌로는 바울을 이해할 만한 어쩌면 또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누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당시 재판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신약에서 제일 긴 글이잖아, 그죠? 누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두 권 합치면요. 이 긴 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누가 보고 뭐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3절 뒤편에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런데 이 누가는 이걸 차례대로 썼다고 말해요.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야기들이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좀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장 정확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가 어쨌든 순서대로 쓰려고 차례대로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보면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에 사실에 제일 순서대로 제일 가까운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그 성경 잘 모르신 분들이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누가복음부터 읽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불러요. 요한도 예수님을 요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누가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자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계정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유 조금 미운 게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옛날 계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와 그 다음에 말씀의 뒤로 적힐 게 아니고 이 경우도요 말씀의 목격자 그리고 일꾼된 자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듯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저게 말씀의 하는 말이 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목격자 우리말은 목격은 눈으로 봤단 뜻이죠. 눈으로 봤다는 뜻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라서 쓰는 단어가 약간 달라요. 이 목격이란 단어는 그 시체를 검시라고 그러죠. 시체를 해부해서 낱낱이 살피는 요 검시란 단어예요. 요 목격자란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을요 시체를 해부해서 낱낱이 살피듯이 말씀된 그분을 낱낱이 살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격자보다가 더 아주 예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해준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붓을 든 사람이 여럿 있다 그러니까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 글을 쓴다 그런 얘기죠. 누가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모르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썼던가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가 먼저 쓰여진 게 마가나 마태는 누가보다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마 이런 그 앞에 글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순서대로 잘 써주는, 다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제가 이 글을 쓴다, 시작할 때 그 의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 그죠? 자, 그쯤하고 또 조금 넘어갑시다. 누가복음의 서두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엘리사벳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나요? 좀 낯서나요? 그건 엘리자베스고, 그건 엘리자베스고, 여기는 엘리사벳이고요. 엘리자베스는 우리에게 익숙한데 엘리사벳은 약간 좀 이상하나요? 그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 같은 말 맞아요. Yeah. 잘 찍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라고 하지 왜 엘리사벳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를 성경 보시면서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외국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양에 엘리자베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때 외국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민스럽지만 고민하면서 이걸 다 번역을 내가 우리한테 전해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경은 글자를 잘 안 바꿔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도 이게 안 바꾸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외국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외래어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자꾸 변동이 생기다가 지금 와 있는 게 저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이러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엘리사벳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왜 말을 이래 놨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물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가령 영국이 맞아요, 잉글랜드가 맞아요?
잉글랜드요.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왜 우리나라 사람들 한테 영국이라고 그랬죠?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통해서. 네. 한때 우리가 저 외국에 있는 저 나라들을 잘 모를 때에 중국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참 많아요. 자, 그걸 한번 합시다. 지금은 프랑스라 그러죠?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란서 했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게 불란서가 뭐야, 불란서가? 지금 좀 배웠다고 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 영국이나 화란이나 불란서나 이랬다고 해서 너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거 알지.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영어, 중국말 통해가 이렇게 배워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우리 조상들은 왜 무식하게 이랬냐. 이러지 마세요. 진짜 무식한 거 많아요. 이제는 또 기억하실 것 같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으니까요. 오스트리아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리.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짧아진다, 그죠? 그거는 호주라고 불렀어요. 정말 정말 어려운 거. 정말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요?
아, 이제 너무 쉽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못 맞춰요. 아니, 덴마크를 왜 정말이라고 그랬냐? 한자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외래어가 우리말에 소개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끔 그 시대로서는 최선이었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번역이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아, 이 성경을 그 옛날에 번역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이런 걸 이해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이상한 거는 지금 보면 제일 이상한 게 뭐냐 들어있어요. 이집트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영 발음이 이상해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건너올 때 그랬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아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우리말로 옮겨주느라고 번역하느라고 성경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점을 조금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엘리사베스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조금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거꾸로 말하면 서양의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고급 이름이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나와서 자기 이름 삼았던 건 다 고급 이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6절에 보니까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흠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던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흠 없이 행하더라고 그러나요? 간혹 성경이 흠이 없었다,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이게 완전한 의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준을 팍 낮춰서 이 정도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는 의롭게 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았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뭐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선하게 살려고 살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좀 많다. 이런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욥은 어느 정도로 선했나요?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는 기준을 갖다 대면 욥도 그런 의인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다 댄 그 잣대를 아무데나 갖다 대진 마세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지면에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노아도 그런 표현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별로 없는데도 어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대적 기준의 의인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 낮춰주셔요. 낮춰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구나. 그 점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안 된다. 미리 포기는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바울도 아니고 뭐 부자 청년도 그랬네요. 정말 계명에 흠이 없도록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으면 막 그래도 이만큼 살았는데요 라고 내어놓을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요. 뭐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행동에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건 확실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흠이 없이 행하는데 왜 자식이 없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정말 잘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심한 경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복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렵게 의롭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나요? 아, 나중에 요한 줄라고 일부러요? 에이, 이건 너무하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짓궂으시고. 여러분,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아도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억울하다 싶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그걸 특별한 선한 의도로 쓰실지 안 쓰실지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인정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8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무서워해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천사 나타나면 반가웠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놀라긴 하고 무섭진 않아요? 그렇게 놀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벙어리가 되나요? 아니에요? 에?
못 믿어서.
괜히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충격으로 벙어리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아, 그거는 있는데 이 사가랴의 경우가 그런 거냐 이제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또 이해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또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 사가랴야 이러면요 아, 놀라는 것은 당연해 보인 듯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 말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러죠.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여기서. 아, 엘리사벳이 아니고 스가랴가요?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길래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개인적인
근데 아들 달라 기도
나라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글쎄요,
그 자기 개인의 그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구한 게 아니다는 거 지금 두 표 또 있나요? 세 표.
사가랴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지금 저는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는 물론 하겠지만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가서 그렇게 늘 반열이 되면 어떤 걸 강구하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순서대로 돌아갈 뿐이고요. 돌아가면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뭐 기도 제목까지 정해놓고 누구는 무슨 기도해라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권사님은 이삭이 아내가 아 저기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어주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들 없는데 아들 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이 사가랴의 경우도 그랬을 거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바깥에는요? 바깥에는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가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런 거죠.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을 이어갈 아들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가랴는 지금 자기 개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거기 가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저 표현을 빌리면 아들을 얻는 것조차도
그 백성들의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만 있는 건 아닌데 제사장이 자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열대에서 제비 뽑아 들어가니까 자기 아니라도 뭐 뒤를 이어갈 제사장이나 이런 것 이런 분들은 많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그동안에
메시아까지는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서 요한을
기도를 계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기도는 계속했을 거고 거기 들어가서는 그 기도는 특별히 안 했었고 백성들의 그 대표에서 가시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점 합시다.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아 사가랴가 거기 가서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잘 보면 사가랴가 아들을 구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정말로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아들을 달라고 했고 기도했을 것 같으면 그 뒤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그걸 못 믿나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그거는 믿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아예 기도를 안 했어야죠. 근데 기도하고 아들 주겠다는데 못 믿어가 벙어리 되고 이건 순서대로 잘 안 맞는단 말이야.
15절에 보면 예.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아들 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사가랴가 거기서 기도한 것은 민족의 문제를 앞에 놓고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기도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울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우선 안 믿어지는 게 다 늙은 영감 할머니한테 뭐가 난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문맥을 요걸 따라가실 때 그런 점을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모든 성도들이 지금 저 모여가지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개인 기도를 할 리는 없다고 본다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요거 이해하기가 좋을 듯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는 말이죠.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아이라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일단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좀 들 만큼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참 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하고 17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반복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또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가 뭐한 사람이죠? 선지자죠, 물론. 선지자인데 제가 그 17절이 16절 반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게 반복이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할 일 그거 엘리야가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그 앞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일을 했어요. 엘리야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어느 왕 때 활동을 하죠 주로? 아합하고 이세벨 시대죠. 아합하고 이세벨 시대요. 제사장이 다 없어져요. 다 없애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 거 아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전국에 교회에 있는 목사 다 쫓아내고요. 거기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목사로 갖다 집어넣은 이런 꼴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씨가 마를 그런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말이 있죠.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짜라면 바알을 섬기고 자간 가부간에 결단하라 이랬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전부 없애버렸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때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다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 시절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던 일이 뭐냐? 완전히 사라져가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에요. 그 표현이 16절 끝에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아주 내용이 통해요. 그래서 구약에 뭐 엘리야 그러면 아 선지자였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엘리야의 사명이 좀 독특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때 태어나는 아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아주 많죠. 그걸 고려놓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다음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도 게트크 집으로 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누굴 달래야 돼요?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 방을 하나 얻어가 따로 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가서 아버지 뒤로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남이 끝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아니, 그 뒤에 건 놔두고 요것만 말해요, 자꾸. 네. 권사님은 나도 아는 게 많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네. 아니, 그래, 아버지가 방을 얻어가 따로 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빌어야죠.
아니, 그러면 되는데, 이놈은 자식이 안 비고, 자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제일 좋은 답은요, 요즘 제일 좋은 답은 막 따로 사는 게 편합니다. 이게 요즘 답이에요. 근데 부자식 안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누가 지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 자식 저거는 어차피 그런 거니까 막 아버지가 마음을 좀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 집안이 온 천지 망신인데요.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 아들이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 아버지 누구예요? 이 아버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려. 야,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이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셨느냐라고 물으면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떠나가신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도요, 떠났다가 돌아오시고 떠났다가 돌아오시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떠나셨다가 정말 돌아온 이야기가 오는 거냐 그러면 사소하게 작은 외출은 여러 번 있었다 치고요. 진짜 큰 외출은 어디냐 그러면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럼 그때 떠나신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시느냐? 계시록까지 안 가고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말한 것 있잖아요. 이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쏟아붓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돌아오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불러내서 인도하시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지만 진짜로 이제 크게 온 인류를 품에 품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노아 홍수 때와 오순절 사건을 연결시키면 좋을 듯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아들. 이러면 요한이 어느 정도 인물이 되나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는 건요. 그가 하는 일 관련이 있어요. 모세도 위대하고 아브라함도 위대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갔다고 본다면 요한이 하는 일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본다면 왜 요한이 그렇게 큰 자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가는 거, 요것도요. 요건 반대 역할이다, 그죠? 거스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아, 요한은 바빠요. 여기 가서도 통사정 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통사정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사가랴가 늙어서 낳는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되고, 이 아이가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사가랴가 그 역할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잘 알아들었을지, 이게 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알아듣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본다면, 이 아이의 탄생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아주 적합한, 이 개인사가 아니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큰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덜렁 믿어야 되지.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온다, 그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쩌겠노. 반복이지만 19절에서 그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아마 남았는 거 맞아 읽읍시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가랴가요 일단 참 믿기가 어렵다, 그죠? 18절에서 아니 다 늙은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 낳겠어요? 얼마나 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삭도 그랬지만 이삭의 경우는 놔두고요. 이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 낳겠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일단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고 참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못 믿은 거고, 혹시나 믿을 수 있게 무슨 증거를 주세요, 그런 말을 한마디 함직했는데 뭐 증거까지 얘기 안 했네, 그죠? 잘 안 믿었어요. 그러면 내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그죠? 그 증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예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벙어리는 벌일까요? 증거일까요? 안 믿었으니까 준 벌일까요? 아니면 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증거로 주신 걸까요? 벙어리 된 거에 대해서 사가랴가 불만이 많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불만한 곳은 없어요.
아니 여기 없죠. 그러니까 우리 추측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 당했다 그러면 벙어리 된 거 감사하겠어요? 불만이겠어요?
감사하죠.
감사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생각할 때
벙어리 한번 해보셨어요? 이 꼭 다물고 지금 한 1년을 있으려면요?
힘들 거.
근데 제 느낌에는 벙어리였었어도
기뻤겠죠.
예,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된 것은 하나의 징조로 준 것이지 징계라고는 안 봐요. 그리고 세상에 이 나이에 애 주겠다 하는데 웃는 게 여사지. 여러분 아브라함 웃은 거 그거 제가 보기에 그게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살아도 90에 애 낳, 내년에 아이 낳는다 하는 거고 웃지 그럼 뭐라고 해요 그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웃어 애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징계라기보다가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유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유머 감각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장난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장난 심한 애들 너무 탓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애예요. 미래에 곰탱이같이 착하기만 안 해 있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고지 곧대로만 하는 아이들요. 네, 넓은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유머러스하다 그 정도만 합시다. 하나님 보고 장난이 심하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징계나 벌로 보지 말자는 뜻이죠. 근데 진짜 천사가 하는 말은요,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낳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진짜 한 말은 벙어리 되어 가는 거 말고요, 따로 있어요. 20절부터 다시 보세요. 너는 말은 못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심이죠.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걔도 하나님 답은 항상 그래요. 때가 되면 그때가 돼보면 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내 백성 인도해내라 이랬더니 모세가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요, 내가 어떻게 인도해내고 이런 느낌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를 주려고 그러면 뭐 태산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뭐 예? 산이 푹 꺼져가지고 호수가 되든지 이 정도를 보내줘야 되지 뭐라고 그러냐니까요. 때가 되면 너는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이럴 때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그래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기다려야죠.
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단순하게 기다려라 같은 뜻 같아요. 근데 거기는 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다 덤비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요,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그래요, 기다려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 바른 답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영 똥단지 같은 소리 하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기다려봐라. 그런 거예요. 엄마, 진짜 엄마가 날 낳은 거 맞아?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 뭐 증거를 갖다 대고 삼촌부터 다 불러가지고 네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날 낳고 날 때 어쩌고 그거 다 인맥 동원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답은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래요? 그래 아무 따나 말해보면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저절로 다 알게 될 거니까. 예?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어저께도 귀한 손님 와가지고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오랜만에 만나, 한 7, 8년 만에 만나지 싶은데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여집사님 코가 자꾸 그 집 아들 코가 생각이 나요. 맞아. 그 집 애들하고 엄마 코가 아주 닮아서 약간 특징적이에요. 근데 엄마를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애들 잘 있냐고 그러니까 벌써 대학생이 돼가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는 걸 보고 헤어졌는데 지금 대학생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참 됐잖아요. 근데 제가 쳐다보면 자꾸 웃음이 나요. 애 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증거를 갖다 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어쩐지 이거요. 믿고 따라가 보면 어느 땐가는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답들이 늘 그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도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벙어리 된 거는 그냥 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벌은 아니에요. 단지 사가랴에게 특별 보너스로 준 뭐 징조라고 해도 좋긴 하겠는데 그죠? 선물로 주신 것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아 사가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위로가 돼요. 누구한테요?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겠지만 특별히 엘리사벳도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 그 나이에 슬슬 배가 불러오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좋은 징조가 되는 거죠. 왜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가 부인을 만나갖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을 못하죠.
그게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짓발짓 해야 되죠? 손짓발짓 해가지고 그거 다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손짓발짓 안 되면 글로 쓰면 되죠. 네. 글로 썼을 가능성이 많겠죠. 나중에도 보면 저 애 이름을 글로 써가지고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썼을 가능성이 많죠. 22절에 보니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죠.
아 예, 그게 손짓발짓이죠. 몸짓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바디랭귀지 하는 거예요. 그럼 바디랭귀지가 말보다가 더 잘 통합니다. 어쨌든 몸짓으로 다 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못하는 상태로도 자기의 일을 다 했어요. 직무를 계속했죠. 그게 벌은 아니에요. 23절 보니까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 못하는 상태에서도 해야 할 일을 다 했고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백성들은요. 아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 부인이 잉태하게 된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러네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아기를 가지고 부끄러웠어요.
네?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부끄럽다고요. 26절에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말할 때 이 부끄러움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가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안 가진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아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게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어디 가서 그냥 정말 나도 이러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닐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네.
한뜻 그렇게 나서기가 조금 민구스럽죠.
정말 부끄러웠었는데 이제 갈 것 같으면 이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숨을 가능성은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왜 숨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5개월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안 숨어도 돼요. 그거 뭐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날 건데 뭐. 근데 왜 숨어 있었다고 말하냐.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게 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평생 아이 없이 그렇게 그렇게 지냈던 분에게 아이가 생겼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우리나라 사람만 태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가 더 심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되고요. 부정한 사람의 접촉해도 안 되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요. 네. 숨어 있었다는 게 이게 뭐, 예. 접촉을 안 하고 아주 몸을 그 볼, 그 우리 태교하는 그거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마리아가 찾아오기까지는요. 마리아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몸, 그, 보는 거, 접촉하는 거, 이런 걸 아주 삼가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할머니지만, 내 평생의 수치가 물러가는 건데요.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가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설명해주는 이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이 이 세례요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누가는 그 본업은 의사인데 성경에서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가라고 그래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세세하게 기록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요 사관이라고 그랬죠. 사관 이야기를 어디선가 며칠 전에 잠시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왕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사관이라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자꾸 기록하니까 왕이 미워서 이거는 쓰지 마 그랬더니 사관이요 왕이 오늘은 쓰지 마라고 했다까지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사관은요 항상 왕을 감시하다시피 얘가 밤에 자다가 뭐 했다까지 다 기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사관 때문에 몸서리를 쳤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는데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남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기다립니다.